예, 5장 열왕기상 권 5장 32절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가들과 히람이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어떤 지혜의 뭐 중심인물 뭐 이런 지혜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만 성서상에서 또 신학적으로 또 어떤 유대교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 앞에도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동 천막 형태의 성전이었고 이제 건축물의 형태로 성전을 지은 최초의 인물이 솔로몬 왕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레바논으로 부역군들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좋은 나무들도 베어 오고 있죠.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6장 1절에서 38절. 솔로몬 성전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암마, 너비가 20암마, 높이가 30암마였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딱 성전의 크기만 얘기합니다. 뭐 이를테면, 헤로데 대왕의 성전은 그 성전 크기는 아마 이것과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러나서 이제 뜰을 갖다가 크게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 합하면 아주 큰 뜰을 갖다가 정원을 주랑을 둘레로 한 그 큰 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뜰까지 합하면 크겠지만 성전 자체의 건물은 아마 뭐 이것보다는 좀 컸겠지만 그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 크기가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 정도 이렇게 미터 단위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그런데 길이 30에 너비 10m, 높이가 15m 뭐 작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과 왕비들을 위해 지은 궁궐의 중심 건물 중에 하나인 레바논 수풀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사라졌는데요. 신비에 쌓이는 뭐 그런 궁전의 모습인데 궁의 크기는 그 레바논 수풀궁의 크기만 길이가 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38절 그리고 제11년 불달 곧 여덟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는 일곱 배가 걸렸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헤로데 성전은 거의 한 4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규모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사실 헤로데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압도하기는 합니다. 훨씬 더 뒤에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언뜻 긴 세월 최고의 공, 7년의 공을 들인 듯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궁전 건축 이야기를 보면 의문이 또 생깁니다.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과 기물 마련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합니다. 5장, 6장, 7장, 8장에서 그 기물과 뭐 어떤 게 들어갔고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나 성전 건축은 왕궁 건축에 비해 걸린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오히려 더 소홀합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에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 양식은 고고학 발굴에서 밝혀진 대로 당대에 이교도 신전인 가나안과 피니키아 지방의 신전들과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한 장소에 그것도 이교도의 신전을 본따서 지은 집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성막 개념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성막의 모양을 본따 지은 것도 이교의 신전, 이교의 성막을 본받아 지은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계약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어떤 종교적인 풍습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광야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도 자신들의 신을 그런 궤에다가 담아서 가마에 담아서 모시고 옮겨 다녔던 그 모습들을 갖다가 따온 것이죠. 그래서 유다교만의 유일신 하느님의 신앙은 아직 이때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시대 때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어떤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오로지 신은 한 분이시다는 유일신 세상이 솔로몬 시대에 정립이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 유일신이 아니라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느님이 최고다라는 그런 신앙이 솔로몬 시대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느님 신앙이 자리 잡은 것은 당장 탈출기나 열왕기 때라기보다는 훨씬 후대 유배 중간과 유배 이후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동 천막이라든지 계약의 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이교도에서 나왔다는데 이교도의 모습이 나왔다는데 아니 그럼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고 그런 이방의 관습들을 갖다가 절대로 들여놓지 말라는 그 신명기적인 신학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됩니까? 신명기 신학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신학이 그 시대에 자신들의 신학을 이제 덮씌워 놓다 보니까 모든 시대가 다 신명기 신학으로 일관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지 그때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궁궐에 붙여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궁궐의 부속 건물이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궁궐을 지어놓은 그 옆에다가 하나의 자기 신당을 갖다가 이제 지어놓은 거죠. 결국 궁궐의 부속 건물이 된 성전은 온 세상에 주이신 하느님을 왕정의 권익을 왕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수호하는 분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유혹과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은 그 집 주인의 정신을 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작은 뭐 가정집을 지어도 내가 말하는 어떤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성전을 짓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궁궐을 크게 지어놓고 옆에다 작은 성전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그 제일 중심은 왕권이고 그 하느님 그 신앙은 그 왕권을 지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종교를 보고 있다라는 걸 그 집의 형태로도 충분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7장 1절에 12절 솔로몬이 궁전을 짓다. 1절 솔로몬이 13해를 걸쳐 자, 그 성전에 7배라 했죠.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했다. 자, 궁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단순히 시간상만으로도 두 배의 노력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하는 궁전의 한 부분이 성전의 전체 면적보다 넓고요. 2절 그는 또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안마, 너비가 10안마, 높이가 30안마였다. 그리고 첫 아내였던 파라오의 딸을 위한 공간에도 공을 드립니다. 8절 그는 별실 뒤쪽 다른 뜰에 자기가 살 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아들인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별실과 같은 집을 지어주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성전은 거대한 궁전의 부속 건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야훼에 대한 신앙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 집이란 그 집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보이죠. 자, 8장 1절에 21절 이제 계약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어쨌든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 성전을 어떤 지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죠. 뭐 신앙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그 성전을 완공하고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계약의 궤를 모시고 와서 성전의 지성숲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이죠. 1절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그리고 계약의 궤 안에 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9절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수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전했던 계약 궤 안에 든 물건들과는 목록의 차이가 나죠. 민수기에서는 만나 한 줌과 그죠? 그 넣었고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두 돌판과 함께 넣어 두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왕기상 권에서는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전승 자체가 두 개의 돌판만 있는 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랑 아론의 지팡이는 세월 속에서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삭아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약에 그만 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죠.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족과 히타이트족과 프리즈족 그리고 히위족과 여부스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킬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이 전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유다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솔로몬 치세의 가혹한 세금과 노예에게 분노해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무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건 일종의 말장난이고, 그러니까 노예와 부역에 끌려 나왔던 백성을 구분해서 표현한 거죠. 사실 일한 건 노예나 뭐 부역이나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뭐 부역을 시키긴 했으나 노예로 만들진 않았다. 뭐 이런 정치적인 취임새를 넣은 거죠. 노예는 신분이고 부역은 백성의 의무가 되니까 어쨌든 내가 백성으로 뒀지 백성을 노예로나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장난 같고요. 여기도 신명기적인 신앙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어느 부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킬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 나 살아남은 이방인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과장법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뭐 이방인 중에서 뭐 그렇게 전투를 치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만으로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을 다 쳐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섞여 살고 있었는데 섞여 살지 않고 그 모든 남은 그 이방인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다. 이거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지어서 살았다라는 신명기적인 신학을 덧칠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시절 때는 뭐 사무엘기도 마찬가지고 이방인과 섞여 살았지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명기적인 신학으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왜곡시켜 놓은 거죠. 이 시대에도 백성들이 이방인과 떨어져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 다른 뭐 사무엘기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방인들이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섞여 살았다는 건 신명기적인 신학이 덧붙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10장 4절에서 5절 스바의 왕 이게 뭐 클래식 음악의 하나의 어떤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명하죠.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 궁궐의 외적인 화려함과 그 생활의 사치스러움을 뭐 방문한 여왕이 본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화려한 치세에 대해서 스바이 왕의 눈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에서 13절 나라의 국력은 이렇게 강력해졌지만 솔로몬은 종교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그 첫 번째 이유로 혼종혼을 들고 있는데 1절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에게 온 여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도 함께 들고 들어왔고요. 4절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이 이교의 신당을 예루살렘 안에 세웁니다. 7절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특별히 몰록은 자식을,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산제물을 바치는 종교였는데 그 종교까지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 산당을 갖다가 지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느님에 대한 불충실은 나라의 분열도 이어진다라는 그 밑배경을 신명기 신학자들,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